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31명이 숨졌습니다.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어제 257명이 추가로 감염되고 4명이 숨졌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감염자가 발생한 주도 한 곳 늘어나 총 37개 주와 워싱턴 DC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수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백악관 주치의가 자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행동정치회의 행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공화당 의원 등 일부 인사들과 악수하고 같이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7,7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현재 288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7,755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 중 60명이 숨졌습니다. 감염 사례 90% 이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국 확진자 80%가 집단 감염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61%는 종교 집단인 신천지와 연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국 전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콜센터 직원 등 55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세계 117개 나라에서 확진자는 11만 9천여 명, 사망자는 4,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약 8만 1,000명, 사망자는 3,150여 명에 이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동안 24명이 추가로 감염되고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탈리아는 전국 봉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늘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6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한편 이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8천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290여 명이 숨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알리사 파라 공보 담당관은 어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남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다음 주 인도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미군 지휘관들도 예방 차원에서 해외 방문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민간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군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6개 주에서 동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 어제 미니 화요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개 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늘 현재 개표 결과 미시간주와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아이다호주 등 4개 주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누르고 슈퍼 화요일에 이어 2연승을 거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미국 14개 주에서 실시된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10개 주에서 승리하며 샌더스 의원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초반 3개 주 경선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승리한 뒤 슈퍼 화요일과 미니 화요일에서 대승을 거두는 등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이후 탈레반의 폭력 증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군은 탈레반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으며 폭력 사태는 양측의 평화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미군의 대비 태세나 능력의 감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의 검역 활동이 세계적 표본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한국 파견과 관련한 부대 순환 배치 문제는 곧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미군의 대비 태세나 능력의 극적인 감축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point would be that we've not yet seen any dramatic reduction in readiness or ability of our forces based on COVID-19.
미한연합훈련 유예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한국 안보 공백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호프먼 대변인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병력을 지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일부 연합훈련과 대비 태세 관련 노력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virus passes and we move into warmer weather that we'll be able to resume some of those efforts.
윌리엄 번 합동참모본부 부국장은 현재까지 대규모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지만 매일 군 참모와 분대 간 소규모 훈련을 지속하면서 대비 태세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mall unit to small unit training continues. So we're maximizing every opportunity to maintain.
한편 번 부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한반도 미군 파병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부대 간 순환 배치 문제를 매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방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e're reviewing that daily as well as far as troops moving in and troops moving out. So we're coming to an agreement.
다만 병력 이동이 잦은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국방부 차원의 거시적 정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프먼 대변인은 육군의 경우 지난 6일 한국과 이탈리아에 파견되는 병력의 제한 지침이 내려졌고 다른 국방부 부서의 경우에는 향후 며칠 동안 경과를 지켜보며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 장병의 감염증 확산 지역 이동 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제한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적용 가능한 여러 대안들 역시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fact that the movement alone itself can put people at risk, and so we want to limit all of those.
호프먼 대변인은 이 같은 이동 제한 방침은 장병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역내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할지를 동시에 감안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다음 주 예정됐던 중앙아시아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고위 국방부 관계자들의 해외 방문 금지령이 내려졌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방문국에서 참모진이 감염될 경우 외국의 특정 기간 격리돼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이자 본토 내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고려 역시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마스크와 장갑의 생산 관련 질의에 대해선 국방 생산 법안에 기초한 권한을 현 시점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 not use that authority at this point, but at the White House level, they've been having conversations with the manufacturer.
그러면서 백악관 차원에서 제조업자들과 대화가 진행됐으며 생산량을 늘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방 생산 법안에 따른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1950년 제정된 국방생산법안은 대통령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 공급 계약, 필수 물자 확충, 임금 동결과 물가, 부동산, 소비자 통제 등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인천공항 검역 현장을 찾아 한국의 검역활동이 세계적 표본이 될 만하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방어를 위한 파이트 투나잇, 즉 상시 전투태세 유지가 주한미군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1일 미군 라디오 방송인 AFN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철저한 방역을 원한다면 장병들의 모든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우선적으로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해야겠지만 주한미군에겐 임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은 1월 25일 이후부터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에 연락하고 진단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125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고 병사 1명과 장병 가족, 한국인 근로자 8명 등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95명이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매우 투명하고 협조적이라며 놀라운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이 한국을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이동을 제한한 것에 대해선 상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동 제한은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다며 이동 제한 명령으로 미군 장병과 가족 2,200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조출한 대구와 경북 지역에 경기도 평택에 제65 의무여단 소속 의료인력과 미국 육군의학연구소 인력도 투입했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미국행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출국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역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로부터 검역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열 화상 카메라를 확인했으며 직접 3차에 걸친 체온 측정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으로 출발하는 여객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한국어로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이 협업해서 치밀한 단계적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이런 방식이 세계적 표본이 될 만하다며 한국의 검역 수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역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 등 다른 나라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진자들이 늘어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 콜센터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1일 오전 10시 현재 최소 9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은 광범위한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는 3차 파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또 중대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집단 감염입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에서까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도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16개 국가와 지역으로 10일보다 7곳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10일 핵 확산 금지 조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핵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 성명에서 NPT는 핵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라는 다가오는 위협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약화 없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지한다며 NPT는 핵 군축에 관한 추가적 진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지난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후 1970년 3월 5일 발효돼 올해로 발효 50주년을 맞은 국제 조약으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그리고 이들 요소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넘겨서는 안 되며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핵시설의 무기 제작으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NPT가 인정하고 있는 핵 보유국은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나라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이들은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현재 NPT 회원국은 모두 191개 나라이며 북한은 1985년 가입했다가 2003년 탈퇴했습니다.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한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n illegal nuclear power. We do not recognize it.
북한은 불법으로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IAEA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다음 달 27일부터 약 한 달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202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가 열립니다. 이 평가 회의는 5년마다 한 번 열리는 국제 회의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4월 열린 2020 핵확산금지조약평가회의 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solve the crisis created by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ensuring its final and fully verified.
준비위원회는 이에 앞선 2018년에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북한이 NPT와 IAEA의 핵 안전 협정에 복귀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미한 연합군이 대응적 대화력전으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이 보유한 대포병 레이더와 공중 지상 역량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초대형 방사포를 쏘아올리면서 이에 맞설 수 있는 미한 연합군의 대응 전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단거리 미사일 공격과 포격이 한국 본토에 가해질 경우 미한 연합군은 대응적 대화력전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대응적 대화력전은 선제적 공격인 공세적 대화력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국군 국방백서에 적의 장사 정포를 무력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소개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발사한 탄핵 궤적을 역추적해 적의 포사격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포병 레이더를 통한 포격 원점 파악이 핵심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서울을 겨냥한 방사포 공격의 경우 대포병 레이더를 통해 원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ut that's mainly going to be by shorter range rocket launchers. And
대포병 레이더로 서울의 북쪽 지역을 목표로 발사되는 단거리 로켓 발사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북한의 122mm 방사포를 포착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대포병 레이더인 ANTPQ-36과 37을 통해 한국군은 ANTPQ-36, 37과 함께 스웨덴제 아서케이 대포병 레이더로 적포 사격 진지를 찾아냅니다. 여기에 미군이 독자 운용하는 섀도우 200 무인 항공기와 KH-12 정찰위성 그리고 한국군 무인 정찰기인 RQ-101 송골매 등을 이용해 포사격이 이루어진 원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냅니다. 이 정보를 받은 연합군 지휘소는 미군 팔라딘 자주포나 한국군의 K9 자주포 포대에 대응 포격을 지시하게 됩니다. 또 사거리가 이들 자주포의 사거리인 약 50km보다 멀 경우 F-15 전투기를 이용한 정밀타격 등으로 적 방사포 전력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대포병 레이더만으로는 북한의 방사포를 무력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방사포와 관련해 2차 발사까지 20초가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한 연합군이 북한 방사포의 원점을 파악한 뒤 타격을 하는 데는 확실히 20초보다 더 걸릴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북한도 한국이나 미국의 포병이 보복 포격을 해오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포격을 계속하는 데 훈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단순한 포병 로켓보다는 미사일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때문에 패트리얼 레이더 등을 복합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it is really closer to being a missile than
미군의 군사 위성으로 북한의 방사포를 포착할 수 있고 패트리어 레이더로도 관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들과의 복합적 운용으로 북한의 방사포 공격을 최대한 빨리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응적 대화력전의 관건이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시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이동 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탈북민들이 두 달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탈북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 악화로 후원금이 줄면 앞으로 구출 활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인 티성교회 이빌립 선교사는 10일 VOA에 탈북민들이 현재 중국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에서도 지금 나오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중국에서도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선교사는 중국 당국의 이동 통제가 강화되면서 1월 말부터 탈북민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구출단체인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사실상 탈북민들의 이동이 100% 중단됐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다른 성으로 갈 때는 의사들이 이 사람 건강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 건강 진단서를 가진 사람만 그 성과 성을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탈북자들이 라오스까지 넘어가려면은 성을 최소한 3, 4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마다 어떻게 건강검진을 띕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탈북자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중국의 한 소식통은 10일 VOA에 중국 내 23개 성이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해 성과 도시 간의 출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검문소엔 공안당국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신분증과 여행증명서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는 탈북 경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 내 가족 탈출 지원 요청도 한 달째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상황도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현지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협력이 안 되지요. 어렵다고 봐야지.
중국 내 탈출 경로가 거의 두 달째 막히면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탈북민들이 거의 없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김성훈 목사는 태국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9일 현재 미국행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민 한 명만 남아있다는 소식을 정통한 현지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로 한국으로 출국하려면 의무적으로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가 벌금을 낸 뒤 3, 4주 정도 대기해야 합니다. 이미 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출국했고 중국 두 달째 없다 보니 이민국 수용소가 한산하다는 겁니다. 한편 김성은 목사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이동한 채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돼도 사실 그 사람들한테 뭐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북한 가면은 무조건 뭐 땅 밟기도 전에 총살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뭐 사실의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그런 소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왜냐면 북한 내부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총살시켜버린다고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죠, 지금.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탈북민 송환마저 거부하면서 공안당국에 체포된 많은 탈북민이 계속 툼원 등 여러 수용소에 두 달째 수감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이동 규제가 한동안 지속된다면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은 지난 2001년 1,043명을 기록한 뒤 2009년엔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지난해 입국자가 1,047명으로 전년보다 7.9% 감소했다며 중개인들의 활동 위축과 북중 당국의 국경 경계 강화를 주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천견 목사는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받으면서 탈북민 구출 후원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출 자금이 없는 탈북민들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경기도 그렇고 식당에도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서로 자기 사는 게 더 어려우니까 자신들이 죽며 사냐는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훨씬 더 줄어지겠지. 참 어려워. 다들 어렵다 어렵다 그러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대남 매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경제난 악화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그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초특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누구나 쉽게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선제적이고 봉쇄적인 대책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매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총력 대응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처음 내비친 점 또한 주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북한도 예외 없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동향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중국과의 접경지대 쌀값이 킬로그램당 4,000원대 초반이었던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를 단행한 지난 1월 말 이후 50% 이상 가파르게 올라 6,800원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단 쌀이 안 들어오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당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소매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 그다음에 물류체계의 중단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방역으로 들어가는 비용 말고도 경제 전반에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방역물자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그나마 부족한 국가 자원들을 집중시키면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그 검사 키트라고 그런 기계를 무려 만 대나 해외에다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키트 한 대가 보통 한 1,000불이 넘는 건데 그걸 엄청나게 주문했다는 건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화 사정이 대단히 긴박한데 그 경제적 타격이지 엄청난.
조봉현 기업은행 IBK 경제연구소장은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차단된 데다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인력 송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자원을 쏟아부었던 관광산업도 원산 등 주요 지역의 관광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도 외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조 소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 밝힌 데 대해선 한국을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절박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해서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언급한 것은 물론 북한이 이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남쪽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적극적인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좀 요청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취지엔 공감하지만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면 시설 점검 기간이 필요한 데다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그 제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감을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 실시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진향 TV를 통해 개성공단 봉제업체들을 가동하면 국내 마스크 수요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수용소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UN 인권 최고 대표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승인 아래 이런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10일 북한의 수용소에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monitoring indicates apparently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detention centers in the DPRK.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43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에 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 내 인권 침해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도 포함이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런 인권 침해가 두 개 정부 부처의 직접적인 승인 아래 자행되고 있으며 더 높은 고위 당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북한 정부 관리들에게 개인적인 범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could engage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of DPRK officials.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그런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한국인과 일본인 등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사건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은 역사적인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accountability project for the DPRK presents a historic but challenging opportunity.
북한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 국제적인 규모로 범죄가 일어난 의혹, 그리고 범죄 행위가 일어난 기간 등이 작업의 복잡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북한과 다른 관련 국가들에게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진하고 인권 침해를 멈추며 희생자들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중국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의 거점으로 지목하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국익과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재 이행 정도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 영해로 석탄과 모래 등을 불법 수출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공공연하게 위반한 정황이 최근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적어도 30척의 북한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175차례 중국 상하이에 드나들었고 이 중 상당수는 북한 남포항으로부터 석탄 등을 옮겨와 하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 중국에서 출발한 수백 척의 선박이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해 중국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유류 무기 등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칭 선임 연구원은 10일 VOA에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중국과 북한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한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new aspect is just the originality and innovation that both sides have in circumventing sanctions.
중국과 북한이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새로운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통신과 사이버 분야에서의 북중 간 협력 정황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달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북한 내 수많은 통신 사업 등에 관여했다며 대북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이달 초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두 명의 중국 국적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재 이행에서 자국의 국익과 북한의 정권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며 이 때문에 안보리결의 위반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미북 간 긴장 고조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우려하던 과거에 비해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선임 고문은 제재 이행을 포함한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more narrowly that China believes that avoiding a war is its top priority and then
중국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여길 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할 용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 연구원도 중국은 제재 이행에서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반 스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중국이 느슨한 제재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중 관계 악화도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가 줄어든 이유로 꼽으면서 현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추가 제재도 중국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의 제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미중 관계를 꼽았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테거른 선임 국장은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관계가 좋을수록 중국의 제재 이행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중 관계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미북 관계를 꼽았습니다. 스테거른 선임 국장은 미북 관계가 호전돼 미국이 제재 이행에 진지하지 않거나 최대 압박 전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면 중국은 이를 더 이상 대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needs to do is they need to make clear to China that an important part of the relationship.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정도에 미중 관계 진전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테거른 선임 국장은 대북 제재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는 중국이 해상에서 석탄과 같은 고부가 가치 물품에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China is going to try to walk this line between enforcing sanctions but also finding ways to help North Korea.
하지만 중국은 제재 이행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지 않도록 돕는 방안 사이에서 양면 전략을 쓸 것이라고 스테거른 선임 국장은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선임 고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더 느슨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that we are now in a period where China once again is worried about instability in North Korea.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북한 정권을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글레이저 선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수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양국의 무역은 소폭 증가했지만 제재 이전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 총서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25억 7,382만 달러치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1,519만 달러로 수입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난 한 해 23억 5,862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겁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두 나라의 무역액이 국제사회에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3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08년 12억 7,918만 달러로 올라설 때까지 줄곧 10억 달러 미만을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10억 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한 북한은 2016년 석탄 등 광물 수출 호황에 힘입어 적자 폭을 3억 달러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당시로선 최대 적자인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이듬해인 2018년엔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억 달러가 더해지면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 3년간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액을 모두 합치면 약 59억 달러에 이릅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이 커진 데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최대 대중 수출품은 광물과 의류, 해산물로 이들의 수출 총액은 약 19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품목들이 2017년 순차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이 모두 0에 가까운 액수로 줄었고 이는 고스란히 적자로 반영됐습니다. 또 제재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은 제재 이전에 비해 약 30%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크게 줄어든 반면 지출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으면서 적자 폭이 더 커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지난해 대중무역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약 27억 8천만 달러로 2018년에 24억 2천만 달러보다 컸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18년보다 약 3억 달러 늘어나면서 양국의 무역액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역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제재 이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 두 나라의 무역 총액은 53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 무역에서의 적자가 늘어나면서 북한의 외환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외화 부족분을 채울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o the good question, like you say, is how are they paying for that $253 million?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화 수입, 이를테면 관광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금으로 어느 정도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겠지만 현 수준의 무역 적자를 메우기에는 매우 작은 금액이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등을 통한 외화 수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화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도 북한이 새로운 수입원 등 제2의 해결책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에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북한이 중국 정부나 기업 등으로부터 재정을 조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제재로 인해 무역 적자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만약 북한 정권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무역 적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현재 상원의 대북 제재 법안과 하원의 미한 동맹 결의안 등 총 12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과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법안과 결의안 각각 모두 찬성 391표,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약 4개월 만으로 하원이 올 들어 의결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뉴욕주 출신 그레이스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중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적어도 6개월에 한 차례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상봉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5일 민주당의 메이지 히론 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동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의결을 모두 거쳐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이날 하원이 채택한 미국 이상가족 상봉 독려 결의는 캘리포니아주의 캐런 베스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말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 채택 60일 안에 미국 양측이 이상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고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상가족 상봉 문제는 가능한 한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가결된 법안과 결의에는 모두 한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내 이상가족들 간 화상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 의회에는 총 12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뉴욕주의 톰 스와지 민주당 하원 의원이 지난 1월 말 발의한 미한동맹 결의안은 지난 4일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와 유사한 결의를 지난 1월 초 채택했습니다. 미한동맹 결의는 상원이 올 들어 채택한 첫 한반도 관련 안건으로 하원의 결의안도 곧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상하원 외교위에 계류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발의된 이후 지지세를 넓혀 각각 18명, 57명의 지지원을 확보했지만 최근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이 지난해 2월 말 대표 발의한 하원의 한국전쟁 공식 종결 촉구 결의안도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41명의 지지원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원에서 2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강력한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는 올해도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올 초부터 리드 액트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부터 계류된 두 건의 푸에블로호 송환 촉구 하원 결의안과 상하원의 대북정책 감독법안, 하원의 대북제재 해제 금지 법안은 의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키 의원은 지난 2017년 미북 대화 국면 이전 처음 발의했던 위헌적 대북 공격 금지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곧 상정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안건 의결로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들은 의회의 움직임이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제 상봉 가능성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재훈 기자와 함께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전망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원은 과거 여러 차례 관련 결의를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의 차원을 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상정되고 더 나아가 의결로까지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의를 통해 미북 이상가족 상봉을 단순히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 입법을 통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시점에 미국 의회가 이상가족 상봉 문제를 재조명하는 배경이 뭔가요?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고령화가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미국 내 이산가족은 2001년 기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당시 60대에서 70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현재 남은 몇천 명도 80에서 9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봉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그동안 20여 차례나 있었지만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니까요. 미 의원들은 또 기본적으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 사안으로 핵과 같은 정치 외교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과 결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원의 이번 의결에 대한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재조명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실제 상봉에 대해선 여전히 큰 희망을 걸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대표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정책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이슈가 이런 이슈가 살았다.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니까 우리 이슈를 살리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차희 대표는 그러면서 실제 상봉은 미국과 북한 정부의 결정에 달렸고 과거 수차례 상봉이 무산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상봉 전망은 미북 간 외교적 상황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희망이 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up and downs 뭐죠 희망이 가졌다가 또 희망이 없어지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과 다른 예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적십자, 한인 이산가족 단체 등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서 2012년 로버트 킹 당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미국 적십자가 적극 나서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상봉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 적십자사는 미국 이산가족 명단을 수집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공화당 마크 커크 전 상원 의원도 당시 국무부의 공개서 안을 보내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 있었죠.
네, 의원들의 공개 서한은 물론 행정부 차원에서도 상봉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인 2018년 10월에서 11월경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미국 내 한인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런 방안을 북한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는 북한의 미온적 태도가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꺼리는 걸까요?
북한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미국에 대한 일종의 지렛대로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게 킨 전 특사의 분석입니다.
The North Koreans want to use this as some kind of leverage on the United States, but it's very limited leverage and
킹 전 특사는 과거부터 미국 정부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려 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던 게 늘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한국 정부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을 포함시키는 걸 거부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정책의 일부로 이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특사는 현재 공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돼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부터 공석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대통령이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해 상원 인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년이 넘도록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에서 법안 심의 시 이런 한계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종훈 기자와 함께 미북 이산가족 상봉의 전망과 한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진행된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습니다. 북한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살이었던 2006년 탈북한 뒤 미국에 정착한 조셉 김 씨가 지난주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 14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진행된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었던 지난 3일, 조셉 김 씨도 거주지인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세운 부시센터는 투표 직후 조셉 김 씨의 소감을 동영상에 담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I know that there are people who were fighting to have and create these rights.
조셉 김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투표한 경험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 자유롭게 지도자를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privilege that comes with heavy responsibilities.
조셉 김 씨는 또 투표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순간을 경험하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미국에 입국해 바드 칼리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조셉 김 씨는 10일 VOA에 투표 현장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저기 공부는 또 정치학 쪽으로 했으니까 이론으로 공부하던 것을 현장에 가서 참여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희망사항이겠지만 하나 정도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언젠간 북한에도 어느 당을 찍느냐를 떠나가지고 선거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든것 같고요.
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이라는 게 부여하는 의미가 큰것 같아요.
조색 김 씨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워낙에 큰 주제이고 또이 인터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은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주의가 작동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지만 참여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해 1월부터 부시센터 인권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셉 김 씨는 2015년 북한에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정착 얘기를 담은 같은 하늘 아래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펴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학 시리즈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3월 11일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1년 영국 에이셔 지방의 로그필드에서 태어난 플레밍은 런던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학교를 거쳐 런던 대학 내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1928년 플레밍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스럼의 원인인 포도 모양의 병균을 배양하던 많은 접시 가운데 유독 한 배양 접시에서만 세균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플레밍은 곧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을 페니실린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페니실린은 이후 종기나 상처의 치료는 물론 폐렴, 패혈증 같은 병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플레밍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1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1931년 소련 남서부에 있는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법대에 들어가고 그해 공산당원이 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지역당위원회의 제1서기에 선출된 이래 여러 요직을 거치며 눈부신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체르넨코 서기장이 사망하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당시 소련은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와 관료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개혁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정책인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소련에는 시장 경제가 도입됐고 언론의 자유도 신장됐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중거리 핵전략 폐기 조약과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조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후 1990년 동유럽에 팽배했던 냉전을 종식시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